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한번 좀 기억나시도록 한번 읽어보면,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여기까지만 보았는데도, 이게 이제 입장에 따라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냐, 누구에게 그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가 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 구도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왕궁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이 왕궁에 불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정혼자 목자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두 사람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제 그 사랑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주인공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먼저 이제 술람미 여인을 좀 보면요, 이게 지금 이름이 딱한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이 이름의 뜻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 슐라밋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샬롬 있잖아요, 우리.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여성형 단어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뜻이 뭐가 되냐면, 이제 샬롬이 평강이니까 평강의 여인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강의 여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구도를 이루게 되냐면, 솔로몬 할때 솔로모라고 하는 그것도 그 이름도 이제 샬롬에서 온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그건 남성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남자인 솔로몬과 그의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이 슐라미는 이제 여성형, 그러니까 샬롬의 여성형이 되면서 평강의 여인,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죠. 완벽한 조합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여인이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맞춰서 가상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낸 인물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도로 이걸 이해하니까 술람미 여인이 유대인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이제 교회 예표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제 원래 하던 것이 솔로몬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어떤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최북단 레바논 산맥 기슭 부근에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그곳에 위치한 이제 솔로몬의 이제 그 포도원, 거기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그 포도원을 방문한 솔로몬 왕의 이제 눈에 들게 됐고, 두 사람이 곧바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동안 그녀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썼고, 마침내는 이제 청혼을 했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정말로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왕궁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했고, 결국은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다가 향수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장했던 레바논 산지를 그리워하다가 솔로몬에게 이제 휴양차 자신을 그곳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고, 솔로몬이 동의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그두 사람 주인공 입장에 이제 거기서 해석하는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 입장에서 볼때 술라미 여인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신실하고 순결한 사랑을 가진 여인이고 절개를 지키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궁전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걸 다 뿌리치고 자기의 그 정혼자 목자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킨 여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유혹 또는 사탄의 유혹을 지금 예표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강요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 그러니까 정혼자 목자, 진짜 사랑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는 모습이 마치 그 신실한 신약교회 성도의 모습을 예표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케이. 자, 솔로몬. 그럼 솔로몬은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이름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평강의 사람, 평화로운 자, 이제 이런 의미, 완전한 의미를 가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은 성경에 아예 그 이제 해석이 나와요. 그 역대기상 22장 9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제 그 아들 하나 날 텐데 네 아들이 안식의 사람이 될 거다. 이름이 솔로몬이 될 거다. 이름을 정해줬죠. 그리고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게 될 거다. 이러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거기서 이제 다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아까 그 술람미 여인과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원, 자기 소유의 포도원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졌던 것이고, 마침내 청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 사절단을 거대한 결혼 사절단을 파견해서 자신의 신부감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이후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아주 다른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화려한 궁전과 부귀영화 이런 것으로 한 여인을 이제 유혹한 거죠. 그래서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온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사랑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오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 소유하려는 사랑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혼자 목자는 누구냐? 요거는 이제 세 사람 입장에서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술람미 여인의 실제 연인이고 이제 정혼자인데,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상 정혼을 했으면 결혼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자로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목자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초림 때에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사람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이 정혼자 목자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일곱 번이나 등장해요. 예루살렘의 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온의 딸들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정체가 뭐냐 할 때, 왕궁의 시녀들이다. 또는 귀족 여성들이다. 혹은 뭐 솔로몬이 사랑했던 어떤 여자들, 혹은 솔로몬의 다른 아내들, 이제 좀 시각이 조금 다양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에게 이제 붙어 있는 그러한 여자들인 것이고, 그런데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노래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이면서도 이게 마치 오페라 또는 연극의 대본 같은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이 사람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하고 뭐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 아가서가. 그러면 이제 여자들 이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구경꾼의 역할이다. 이 극이라고 생각하면은 극 중에 청중의 역할이다. 때로는 코러스를 넣어준다. 예,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어떤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반응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장 8절에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술람미 여인이 이제 간청을 하면은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해주려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제 이렇게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딸들이 또 이제 뭐라고 또 이제 반응하냐면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좀 극을 좀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히브리 문학, 히브리 시가에 있어서 그 전형적인 대화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것을 읽는 그 독자들의 이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무슨 어떤 의미를 갖냐 할 때,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일단.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이잖아요, 여자로서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에 있는 그 미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들. 예. 그러니까 관찰자이면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이렇게 주인공은 아닌, 뭐 그런 입장에 있는,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는 좀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기 바로 나오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중에게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어떤 자평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피부가 굉장히 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검었냐 할때 게달의 장막들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게달이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인데 유목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장막은 그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카만 거죠. 새카만 그런 어떤 이 색깔의 장막.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게 뭐 아름답고 깨끗한 새카만 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광택이 나고 뭐 아름다운 새카만 색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좀 이렇게 그좀 회색도 섞여 있고 뭐 이렇게 울긋불긋은 아니지만 어쨌든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자우지간 검은 색깔인 거예요. 예. 회색이 섞여 있고 막 이러는. 예, 그러니까 자기 피부가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어떠냐?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당연히 가장 좋은 재질과 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휘장이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피부가 그럼 검게 됐냐? 여기 보니까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자기 포도원도 아니고 남의 포도원을 지키는 그 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은 이슬람 여인이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 사람 주인공 입장과 세 사람 주인공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두 사람으로 이제 설정하게 될 때는 왜 그런 거냐면,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지금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거기에는 이미 솔로몬과 관련된 여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후궁도 있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여자가 딱 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딱 보면서 굉장히 그 질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는 그 왕의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귀족 출신도 아니고 포도원이나 지키던 그런 사람이니까 신분이 일단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신분 차이에서 오는 어떤 일종의 그 자기 방어 이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관점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어쨌든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온 사랑을 받아들여서 왕궁으로 와서 이제 그 여자들의 질투 속에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구도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주인공이 3명인 입장에서 보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얘기할 때 이 자기의 그 정혼자 목자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솔로몬의 여자가 아니야.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난 솔로몬의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솔로몬의 여자들의 수가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처녀는 수도 없이 많다. 아가서 6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처럼 어떤 솔로몬의 또 다른 어떤 여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중에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3인 입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좀 입장이 많이 좀 다르죠? 자, 우리가 어쨌든 이제 이 아가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교리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세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 안에서 이 결혼 생활과 데이트에서의 실제적인 어떤 지침들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있어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여기서 좀 취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트와 결혼 생활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여기 술람미 여인이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죠? 이건 굉장히 당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잖아요. 검은 것에 대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뭔가 피해의식 또는 자격지심 이런 걸 가졌다면 나는 검지만 추합니다. 이랬겠죠. 검어서 굉장히 나는 추하다. 아우. 화가 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당한 태도 우리가 데이트할 때나 또 결혼 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 이제 자만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당한 위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정당한 위치를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 문 정말 참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자격지심이 있으면 참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게 되면 몇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과민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민 반응. 그래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자기가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기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소한 말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농담으로 한 말에도 상처받고, 예. 굉장히 방어적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과민 반응이 자격지심의 한 가지 특징이고, 두 번째, 의존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남들의 평가가 곧 나의 정체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이 당당한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판단하건, 그래, 니들은 그렇게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사는데, 이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고, 또 확신을 요구하고, 내말 맞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걸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관계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상대방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상대방의 행동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시선으로 남도 잘못되게 보기 때문에 삐뚤어지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삐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왜곡이 되고 서로 간에 오해가 커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아,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뭐야, 이거. 나를 깎아내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금방 삐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또 이제 또한 가지 특징이 이제 감정적인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적인 관계야 어쩔 수 없이 사무적인 관계를 맺지만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어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처받는 걸. 솔직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그냥 이렇게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솔직하게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걸 그냥 회피해 버리지.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솔직하게 얘기했다 상처받으면 피곤해지니까 그냥 그 자리를 회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그 사람 보고 늘 예민하게 이렇게 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우 저 사람은 좀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또 스트레스입니까? 저 사람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야 되니까 이 다가가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겠어요. 그렇죠? 네, 매번 기분 살펴야 되고 네, 상대방 달래줘야 되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성경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그 연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랑의 대화 다섯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보면은 그게 다큰 틀에서는 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인간의 어떤 이 기본적인 어떤 소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자격지심 문제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딱 듣고 보니까 내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내가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좀 하나님 안에서 좀 해결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식은 굉장히 가득 차고 점점 이렇게 아는 게 많아지는데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애예요. 어린애면서 가르치는 자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다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무 좁아버리면 그러면은 그릇이 작아버리면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이제 저나 여러분 안에 이런 거 나도 이런 게 있었네 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딴 때 말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하지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나도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좀 내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집중적으로 이걸 기도하면서 바꿔봐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 작으면 말씀을 제가 한 시간 계속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검지만 아름다운 여인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제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검지만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느라고 검게 탄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그 짐을 지느라고 자기가 이렇게 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외모는 참 이렇게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다운 사람, 이러한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또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한 절만 더 해보시죠. 7절인데요.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나아가는 양같이 되어야 하리까? 말이 어려워요. 그냥 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렵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데요. 그럼 누구에게 하냐?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은 맞는데,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냐, 정혼자 목자에게 하는 얘기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이거는 솔로몬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이렇게 할 때 그 당신 친구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 왕과 함께 있는 다른 목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곁길로 나아가는 양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은 다른 목자의 양무리에 내가 섞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다른 목자의 양무리에서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당신이 있는 곳을 제게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솔로몬 왕에게 하는 얘기라면 이게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하는 얘기라면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아니라 이제 목자로 변신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냐면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이것은 자기가 실제 사랑하는 그 정혼자 목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몸은 왕궁에 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 고백은 자기의 진짜 연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연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가 한낮에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 이렇다면은 이거는 좀 솔로몬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 이게 이제 세 사람 주인공 입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목자다. 솔로몬 왕의 친구들도 목자인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실제 이 원래의 연인인 그 목자가 따로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혼자 목자는 지금 왕궁에 없고, 자기는 왕궁에 와 있는데, 그 왕궁의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 왕궁의 여인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들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기 정혼자 목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또 어떤 실제적인 교훈을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냐. 먼저는 이 여자의 이 태도나 입장을 볼 때,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그 집중성이 있어야 되고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혹은 육체적인 어떤 가벼운 사랑, 이게 아닌 거예요. 조건이나 배경에 이끌리는 사랑,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혼을 다하는 사랑,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이 혼을 다하는 그 사랑, 이제 그것을 이 여자가 보여준다는 거죠. 전인격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한 사랑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게 알려달라고 하죠. 내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내게 알려주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게 알려주소서.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노력, 진지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태도를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스토킹도 아니고 이건 어떤 집착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고, 정말로 이 어떤 친밀감을 위해서, 삶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 내 배우자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알려주소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배우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려는 노력, 진지하게 알아가면서 그 사람을 실제로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한낮에 양떼를 먹이면서 지금, 양들을 쉬게 하고 있어요. 한낮이라는 것은 굉장히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하기가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한낮에도 지금 이 남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그 남자의 어떤 성실함, 책임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금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곁길로 나가는 양같이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그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특별히 또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뭔가 믿음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그 현대 모든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남성성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남성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다르게 만드시고 남자로 하여금 가정을 책임지고 또 아내를 책임지도록 이렇게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남성성이 전부 죽다 보니까 여자와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서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굉장히 참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은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교회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지금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교회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하고 맨날 뭐 티격태격하고 있고 이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예수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사실 가정에서 지금 남자가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남성성이 이제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성이. 그러니까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영광도 대표로 취하지만 책임도 대표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잘못했으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아내가 실패했으면 남편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매일 서로가 그냥 잘잘못을 따지고 있게 되면 그것은 남자가 바보 같은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저도 그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회복해 가자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아내와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다 완전한 자들이 아니고, 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실수가 많고,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저희가 비추어 봐서 교정해야 될 것들이 발견될 때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마음이 비뚤어진 상태가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지적인, 교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과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